10장 11절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예, 금요일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도고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요즘 또 새로 심리학에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누고 한 부류에는 이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막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일반적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은 부류가 최대 10명 정도 수명이 더 연장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최대 10년까지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르몬 분비가 적어진답니다. 적어지고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그 플래시보 효과의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이 벨기에에서 한 200명의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 막 복통 구토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콜라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조사해 보니까 콜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답니다. 당시 벨기에에 이 콜라의 부작용, 콜라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 콜라를 마신 사람들이 콜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구토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래시보 효과의 반대인 노시보 효과다. 그만큼 이 긍정적인 언어가 주는 영향력, 부정적인 언어가 주는 파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 입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과 독을 머금은 말이, 이 독이 들어있는 말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의인이 생명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독이든 말을 하느냐, 악인이 독이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다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받아서 하는 의인일 때는 생명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인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을 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됐고 그로부터 인간은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로부터 인간의 입술에는 선한 말이 없습니다. 전부 독이든 악한 말을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이 아니라 독이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또 조금 수가 틀리면은 입에서 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독이든 말이 가져다 주는 피해가 너무 큰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독이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자, 이거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큼큐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으려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고 엉큼기가 무화과를 맺으려면 엉큼기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나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근데 예수님은 나무를 얘기하고 계세요. 나무. 그러면 여러분,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꿀 수 있나요?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창조주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포도나무도 만드셨고 그분은 가시나무도 만드셨고 그분은 엉큼키도 만드셨고 무화과 나무도 만드셨어요. 그걸 전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만이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꿀 수 있고 엉큼기를 무화과 나무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지켜본 거예요. 보니까 전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열매에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 다 열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율법을 붙들고 노력을 했어요. 야, 이거 법대로만 살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열매를 맺는 척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금식기도 하고 또 만날 성경 들여다보고 그들은 철저하게 열심을 내어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안 맺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나무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타락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무를 바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매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열매가 바뀌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갈릴리 어부들을 순식간에 바꿔놓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인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때 옛사람도 함께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이 되게 하고 그분의 부활이 그 사람의 부활이 되게 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 순간 예수의 의가 그에게 폭 뒤집어 씌워 악인이 의인이 되고 그로부터 그 사람이 나무가 바뀌었으므로 거기서 저절로 맺는 열매가 생명인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얘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막 맺어야지 해가지고 맺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에게 붙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이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가 생명이에요. 지혜가 왜 생명일까요? 자, 지혜는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저절로 바뀐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무는 안 바뀌면서 자꾸 열매만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나무를 바꾸려고 보내신 거예요.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엉겅퀴를 무화과나무로, 죄인을 의인으로, 나무를 바꾸시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절대로 나무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열매도 없어요. 독이든 입술의 열매로 일생을 살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다가 전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나무를 확 바꿔서 생명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 그런 가말리아파, 그는 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로서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그렇게 앞장서 열심히 했지만 그 입술의 말은 독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할 때 성령을 통해 거듭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 순간 나무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악인이 그 순간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 율법 다 버렸어요. 이제는 자기에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한 분만 아는 것을 바울은 목적으로 했고 그 예수를 모셨고 예수를 붙잡았고 예수가 전부였어요. 그랬더니 그 입술에서 독이든 말은 다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생명이신 예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전부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까? 또 김천은 뭐 불교가 엄청 세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팔 정도가 있어요. 팔 정도. 여덟 가지 바른 삶,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또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수단. 이게 불교의 팔 정도인데, 이렇게 여덟 가지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해요. 그 중에 팔 정도 중에 하나가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그런데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죠? 나무가 안 바뀌었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가 안 돼.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불교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말을 할까? 바른 생각을 할까? 그 연비라고 이제 손가락을 촛불에다가 막 찢어가면서 막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노력해봐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아멘.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거든요. 오랫동안 유교 사회였어요.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뭘까요? 유교의 가장 핵심 진리. 인이에요, 인. 어지린. 사랑. 유교의 핵심 가치예요. 유교의 핵심 가치의 사랑인데, 유교는 이 두 가지로 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해요.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형제 우애. 근데 그게 돼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안 되는 게 문제야. 부모한테 효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효를 하기는 커녕 부모한테 불효하고 형제끼리 우애끼리 지내야 되는데 형제끼리 좀 뭐 재산이 좀 뭐 이득이 문제 터지면 찢고 뽑고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나무가 가시나무야. 죄로 타락한 인간 자체가 이미 나무가 악인이야, 악인. 그러니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 하나를 꼽으라면 상황윤리예요. 오늘날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절대 진리 부정합니다. 정통 다 부정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 있고 말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독이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성도도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참 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가 이렇게 내뱉었을까? 내가 왜 이 입관리가 안 될까? 성도도 많이 생명의 말, 좋은 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성도들이 잘 안 되거든요. 성질 한번 뻗치면은 그냥 뭐 온갖 그냥 말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째는 나무가 바뀌어야 돼. 아멘. 내가 먼저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것,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일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냥 저절로 입에서 독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 생명이신 예수의 말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윤리 도덕으로 나왔는데 윤리 도덕은 열매에다 초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예수님 한 분을 내 가슴에 품고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냥 나머지는 입술의 열매는 저절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 타종교는 막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절의 스님들 얼마나 하루 생활이 고달픈지 몰라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그 행위로 도를 닦아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한 분만 제대로 사랑하고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저절로 다 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김희진 씨, 아이고, 술을 얼마나 퍼 마시는지, 제가 무교의 섬에 들어갔을 때, 섬 사람들이 그 사람 술 먹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술을 끊기 위해서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도 가고, 침도 맞고, 뭐, 입원도 하고, 그래도 안 되더래요. 술을 못 끊겠더래요. 술만 먹으면 뭐 남의 집 대문 다 때려 부수고 뭐 개척 아니고 뭐. 네, 여러분, 제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술이 그냥 저절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또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섬에서 화제였어요. 저 익진이가 술을 저 얼마나 참나 한번 보자. 3개월이 지나도 안 먹고 3년이 지나도 안 먹으니까 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익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술은 그냥 끊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아멘. 예수님 그 한 분이 전부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살아요. 기가 닿도록 예수 얘기 들어야 되고 예수님 얘기 듣다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막 흘러넘쳐요. 막 흘러넘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한번 붙잡고 신앙생활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되게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다 되게 하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사십시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예수 한 분만 붙들고만 살아가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저절로 모든 일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한 분,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 나의 생명이신 예수, 창조자이신 예수, 그분이 다 해결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한 분 붙잡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오더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그 한 분이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 태산 같은 문제든 그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단절이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교지 문창복 선교사님도 저망한 적 영혼들에게 교육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성경이 되게 해달라고 김천의 14만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교회를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